3일 상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뭐 그렇게 별로 다루지 않고 지나갑니다. 사울은 다윗 왕에게로 넘어간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 역할을 하는 건데 뭐 개론이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가십시다. 다만 그 사울 왕의 성격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 꼭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변 다른 나라들은요, 왕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후대에도 보시면 그렇게 절대적인 왕의 권한을 가진 경우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 못했거든요. 그걸 보던 그 부인 이세벨입니까? 당신이 그래가지고 무슨 왕이냐고 핀잔을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정권을 가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하는 몫을 절대 손댈 수 없었고요. 또 왕이 잘못하게 되면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엔 절대적인 권력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만 충성해야 되고요. 또 굳이 표현을 바꾸면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절대자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없다라는 것이 사울 왕이 잘 보여주고 그 후에 다른 왕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 권력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무슨 절대 권력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은 늘 믿는 성도들이 마음을 잘 합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점을 기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얘기하다가 못 찾았던 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찾아오셨어요?
네?
네? 아, 교회에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더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말하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제일 좋은 답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제일 아마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알겠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윗 이야기니까 사무엘 상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 상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까진 제가 얘기해놓고 사도행전 어디냐 하는 걸 찾다가 잘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집에 가서 찾아가겠다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되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제가 장난 삼아서 질문했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퀴즈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어디 있느냐?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재미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봤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더라. 그럼 만나기 전에는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언제 아셨을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만나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그 우리식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가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셨다면 언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거는 그 말 뒤에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주 중요한 예표로 사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쯤 이렇게 이미 예비하셨거나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룻기를 기록하는 사람, 말하자면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면 그 다윗을 알고 기록하는 셈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래 그 거꾸로 올라가 보면요.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아니, 아담이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뭐 이래 갈까요? 아니면 이미 그게 다 써버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상황 봐가면서 이리저리가 아니고요.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얘기할 때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할 때 이미 어떤 과정에 거쳐서 간다는 건 하나님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신 거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표현을 또 자꾸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애굽복을 하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기로 하셨더라.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표현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다 행하실 걸 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하다가 다윗을 만났더니 봐라. 얼마나 마음에 합한 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구별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놔놓으셔 놓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나라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점, 이 두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다. 그런데 그건 조금 미뤄둬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추진하는 측면 말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다윗을 새롭게 또 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를 우리는 다윗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찾아보면 거기 또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는 이 측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아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아는 평가 실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 됐나요? 정직했어요?
그거 보니까 다 보는데 다윗과 같이 정직하니까 다윗이 그 기준이 되죠.
예.
그냥 인물이 되고 왕들 있다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니까
뭐 다윗이 얼마나 정직했어요? 다윗의 정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럼 거짓말은 안 했네, 그죠? 했어요? 거짓말 도로도로 했어요. 미친 게 짓도 도로 하고요. 한번 잘 짚어보셔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속 드는 사람이 되었겠느냐고 물으면.
행동이 철이 기억이 남는 건 그 골리앗과 싸움 할 때예요. 골리앗 속에서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전사를 했을 때 좋게 한 번도 짚어도 없으면서 이렇게 딱 발끈하니
쥐뿔도 없으면서 골리앗에게 그렇게 용감하게 대해 덤볐다. 근데 그 대목을 유심히 보시면 쥐뿔도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싸움하는 측면에서 보면 쥐뿔도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쥐뿔도 없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럼 뭐가 있죠?
영적인 파워.
영적인 파워요? 영적인 파워가 싸움할 때 별로 도움이 되나요? 아, 용기.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용기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을, 감히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분에 차서 용감하게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혹시 또 뭐 있나요?
그 배우에 적용하는 요의 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차라리 그닥이 좋아요. 그러면 이름 물어봅시다. 그, 저 돌팔매질 하는데요. 이 돌팔매질 한 게 이게 다윗의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거 재주 없는데 용감하게 갔어요? 아니면 내가 싸움할 때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만한 그 실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말이에요.
실력도 있었고 yeah.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리라는 당연한 믿음도 있었고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갈래 가고 이럴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양무리를 지키려고 돌팔매질을 통해서 내 사자와 뭐 늑대를 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저구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 이기게 하셨고 그때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만히 있는데 이겨주셨냐 그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가 돌팔매질을 가지고 저 싸워 이길 만한 자기 나름의 실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용감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도와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다윗에게 그만한 믿음과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래가 때렸는데요. 그 하필 갑옷 다 잘 입고 있는데 그 빈 곳 이마를 때리거든요. 그런데 이마에서 돌이 튕겨나간 게 아니고 그냥 박혀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골리앗이 죽었죠? 키스 하면 또 골린 뒤 그래가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고요. 엎드려 잠시 기절을 했거나 뭐 버거버거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가서 자기 손에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죽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조그만한 소년이 그 골리앗이 보기에는 참 저게 날 꼭 개잡으러 오듯이 그렇게 오는 게 가소로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심과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돌팔매질, 물맷돌을 통해서 싸울 수 있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자신에게도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실력이 쌓였어요? 양떼 치면서요. 저는 이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생활을 했다는 데 대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 게 다윗이 목동 생활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가 나중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양떼를 치면서 깨부리고 뭐 사자나 곰이 덤비면 도망가고 이랬을 것 같으면요 그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양떼를 그냥 근성근성 쳤으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자와 곰과 맞붙어 싸우면서 쉽게 말하면 양떼를 성심성의껏 잘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안 나타나 있는 건데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신앙교육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다윗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쳐다보기에는 너무나 높은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좌우간 그 골리앗을 만나러 나서기 전에 이미 놀라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 실력이라는 것이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신앙인 자체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써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요. 빈둥빈둥 놀고 막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 꿈속에 만나가지고 그 질로 사람이 변해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다 밤에 하나님만 한번 만나면 하나님만 한번 만나면 참 위대한 인물이 한번 될 거다라고 계산하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헛꿈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윗의 경우라면 다윗이 정말 열심히 한 것은 자기 양떼를 열심히 친 겁니다. 목숨 걸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체험과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 쓰길 만한 물매질 솜씨를 키워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한 일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그래도 혹시 하면 그런 사람 없어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큰 일에 쓰인 사람 없어요? 누구요? 야곱요? 야곱도 굳이 열심 따지면 열심 굳이입니다. 단지 방법이 이게 잔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탓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은 누구 베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놔도 좀 시원찮은 제자들이었죠. 열두 제자 그만큼 교육시켰는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시켰는데도 그거 잘 안 되는 거 보세요. 결국 그들이 제대로 되는 것은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강압적으로 어느 100%가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이제 성경에는 다 어부들이었어 하는 거 아는데 예수님께서 어부들 많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일 시키잖아요. 물에서 고기 잡던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전도 일을 맡기면요. 이게 이해가 빠릅니다. 고기 잡듯이. 그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얘기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래 나중에 베드로가요. 진짜 아주 유능한 사람 낚는 낚시꾼 됐잖아요. 누가 설교를 한번 한다고 하더만 나와가지고 사람 잡는 어부가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그럼 식인종이에요? 하고 난리치는데 이 선생님이 끝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 우리 주일학교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이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 잡는 어부라고. 아들은 웃고 떠들고 뒤에서 난리가 났는데 정작 본인은 끝날 때까지 그걸 묻지 못했어요. 아유 재밌었는데.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돌아서니까요. 그럼 바울이 뭔 큰일 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 양쪽으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다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거 안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열두 제자 일 보다가 더 큰일 했잖아요. 성경요.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만 딱 써줬는데 얼마나 뛰기 좋아요. 반면에 바울은요. 얼마나 많이 써놨어요.
근데 좀 많이 어려워.
그렇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걸 쓰면 그 다음에 열두 제자도 아니면서 나중에 바울 따라다니던 누가 보세요. 그건 어쨌거나 원래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가 쓴 글은요. 너무 길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거 두 번만 하면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공부 좀 했는 제자 누구예요? 마태요. 직업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키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 일에 충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제일 어릴 때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아니 잘못했구나 깨달은 게 무디 이야기입니다. 무디 있죠. 부흥사. 무디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구두수선공. 우리말로 신기루 장사라고 합니다. 구두수선공이었던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다. 어릴 때 선생님이 됩니다. 아니, 커서 무디 이야기 좀 읽어봤더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어요. 무디를 단순하게 신기루 장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못 배우고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주일학교 교사시켜달라고 하니까요. 안 시켜줬어요. 배운 게 없다고. 그래서 정식반은 못 맞고요. 그럼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더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밖에서 아이를 정식 아닌 특별반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가르치는데 이 반이 선생님들 가르친 법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떡해요. 그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열심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중에 큰 인물로 쓰셨다는 거지 단순하게 구두 고치고 그래 뭐 어디 구두 고치는 사람이 무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런 사람을 찾아서 쓰신다는 걸 기억을 하면 오늘 우리가 맡아 있는 일 아모스는 농사 열심히 짓다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가가지고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가 농사 지은 경험이요. 그 메시지 속에 묻어납니다. 다윗이요. 양떼를 치다가 그 속에서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사자와 곰과 열심히 싸우던 다윗이 나중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저 뭡니까? 제국을 건설하는 그 땅 넓힌 왕이 뭐죠? 광개토 대왕쯤이나 되는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말리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위대한 장수가 돼 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요? 탁월한 인물이죠. 우린 옛날에 자꾸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고 고대인들이 저 뭐 글자도 제대로 있었나 뭐나 이러고 생각하는데요. 그 먼 옛날의 기록이 깨끗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우린 함부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아니 요즘 우리같이 이렇게 말을 잘했을까요? 우리와 별반 다를 수 없는 말을 잘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뭐예요? 기록하는 방법이 없었을 뿐이죠. 여러분, 저는 그 음성학 공부를 좀 해가지고요.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리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 가지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연구한 걸 보면 더욱 놀라워요. 야, 이런 지식을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다. 기가 찹니다. 저는 음성학이 현대에 뭐 발달된 학문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세종대왕이 눈병이 날 정도로까지 학자들 다 고쳐가면서 했는데 그 음성학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걸요. 우리 발성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소리가 내는지 뭐 잘 이해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음성학 공부 안 하고 몰라요. 근데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 때 우리 소리 나는 기관들을 본떠서 만들고 하는 이야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옛날 사람들 그게 뭐 좀 뭐야 좀 원시인 비슷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따지면요 4500년 좀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생생한 기록이 남아서 내려온 걸 어떡합니까? 물론 초기에는 구전됐다고 봅니다. 구전됐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미리 막 자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해둡시다. 그래서 다윗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탁월한 신앙인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짓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주 뭐 참 너무 큰 감동이어서 우리가 흉내 내기 어려운 게 문제긴 하지만 그 이후도 계속해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짓을 합니다. 그럼 혹시 또 뭐 기억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짓이 뭘, 뭐가 있죠?
사울 안 죽인
거요? 그럼 막 오늘은 놔두고 다음에 저기 다음 시간으로 미룹시다만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자기도 생각해요. 근데 왜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 손 안 되겠다. 이게 기가 막히는 생각입니다.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셨구나 하는까지도 본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안 죽여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다윗의 사고방식에는 그런 게 여러분 그 뒤 사건 사무엘 하에서 그거 한번 찾아오셔요. 여러 번 나옵니다. 차라리 사람 손에 창피를 당하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요 가만 두고 보시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요 다윗은 자꾸 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뻤던 게 뭐였을까 한번 좀 뒤집어 보셔요. 되새겨 보셔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겠다. 전혀 없으면 어떡하죠? 전혀 없으면 어떡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뒤집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느냐고 보면 지피는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딱 하나가 지피인데요. 아니 내가 안 물어봤으니까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결혼하고 그 남동생 넷요 결혼할 때 전부 결혼 부모가 해준 건 거의 없습니다. 이 형수가 살림 내주고 집 방구해주고 뭐 집 사준 놈도 있고 이래가 다 내보냈습니다. 그게 지나고 보면 참 큰일인데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푸념 비슷하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일 그만 훔치면서 돈이 없어서 쩔쩔 매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또 필요할 때 적절하게 막 빌리고 융자 내고 그래서 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착착하게 다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돈 때문에 나 애매기진 않은 것 같다. 이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못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 뭔데?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대구 있던 교회 건축헌금 한다고요. 아들 둘이가 작정을 했는데 그때 돈으로 100만원 작정을 해놓고 그게 70년대 후반입니다. 큰 돈입니다. 제가 대학 맞을 때까지 등록금을 5만원 이상 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때 100만원이면 참 큰 돈인데 그거 다 한다고요. 그 계란 한 차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은혜방에 넣어놔놓고 여고생 둘이가 약간 끌면서 그거 다 처분했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믿지도 않는 집안에 나온 아이들 둘이서 그걸 어떻게 다 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저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해 여름에 그게 참 이뻤을 게라. 그러네 그 뒤에 내가 돈 필요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뭐 별로 돈 있는 것진 안 하고 맨날 돈 없다고 내 주머니 틀어가는데 그러면서도 말은 늘 그래요. 이게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 이때 이 사건은 하는 게 참 기뻐하셨겠다 이런 게 있는 게 복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갚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요 형 이쁜 짓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사무엘 하에서 한 두 개 정도는 찾아오셔요. 그게 눈에 보여야 그 다음에 나도 그 비슷한 짓을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실 일인지 뭔지 눈에 전혀 안 들어오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가지고. 잠깐만, 다윗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 사건을 기준해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승승장구하죠. 그 길로? 예. 가장 위대한 장군까지 맡아갑니다. 그런데, 이내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고생길로 가는데, 여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어느 글자가 익숙한가 한번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 아니면요? 요나단과 다윗. 어느 편이 익숙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익숙해요? 왜 그렇죠? 아, 찬양하는 어느 팀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 이제 농담할게요. 어째서 성경에 있는 표현보다가 이 바깥에 있는 표현이 익숙해지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요나단이, 요나단과 다윗을 비교할 때요,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요나단과 다윗을 만났을 때에, 요나단은 왕자고요, 다윗은 시골 목동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엎드려야 될 판인데, 이때부터 요나단이요,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끔찍하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요, 자기 지위까지 버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위험해서 빼내고 보호하고 확신 주고 돌보면서 다윗이 왕이 돼서 뒤에서 밉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왜 자기가 왕자고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누가 버리라 했나요? 자기 스스로 나 아니다. 다음 사내는 너다. 그러면서 위험해서 다 벗어나도록 그를 그렇게 챙겨줬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면서요, 깨달은 바가 뭐냐, 물론 그 답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야, 저 내하고 똑같은 놈이네. 똑같은 놈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 뜻이라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그 용감성. 그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그때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저놈 저 완전 야구 닮은 놈이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요나단이 젊은 시절에요 다윗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가 익숙한 구절요. 저 잠깐만 있거라. 한번 찾아봅시다. 그 14장 6절.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하나만 데리고 용감하게 싸우러 가죠. 그때 했는 말 중에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4장 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사람 수가 많고 적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다. 가자. 그러니까 둘이 가가지고 적기는 완전히 휘저어버렸거든요. 요나단의 이 행위가 훗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는 말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17장, 이것 한번 맞춰봅시다. 17장 35절자네요. 35는 그, 사울에게 할 때 이야기고,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셔서, 45절. 45절에서 47절까지 이건 외우다시피 해도 좋은 구절인데요. 특별히 47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 하는 이 구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입시도 전쟁이냐?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그러대요. 아, 그러면 입시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건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대요. 그걸 맞다고 동의하는 아이들은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요, 선생님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올해 다섯 명이나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아, 갈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녀석이 인사하러 왔던데, 선생님 허락받고 갈라고 저 셋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어요. 이쁜 아가씨 데리고 왔던데, 뭐 니 다이나놓고 허락받기 뭘 받아 임마. 그래도 허락 받고 가야지. 근데 너희 중에 두 놈이 서울 가서 서울 애들 다 잡아먹었다 하더라. 촌놈이 서울 가가지고 서울 큰 교회에서 회장을 대를 이어서 해버렸으니까 서울 애들 잡아먹은 거죠. 그 교회에 전도사가 날 보고 그 얘기를 해요. 촌놈들이 올라오더니 어떻게 서울 애들 다 잡아먹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누군데 가니까 이름을 대주길래, 아 가다 같으면 서울 애들 잡아먹고도 나물랍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며칠 전에 찾아온 그 친구가, 전 서울 애만 잡아먹은 게 아니고요, 부산 아들도 다 잡아먹고 대구 아들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개들이 고등학교 때 고1 때부터 고3 때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들에게 내가 물었던 질문이, 입시도 전쟁이냐? 예, 전쟁이죠. 그럼 입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냐? 예, 이랬던 애들이니까요. 그 중에 한 놈 진짜 용감한 그 여학생입니다. 포효과인데 수요일날 학교 나오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와버린 거예요. 난 안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그 말 뜻을 알아들었을까. 옆으로 좀 셌습니다만은요,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힘을 잘 못 쓰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나단이 다윗이 나타나가 이런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다 내줘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데 나보다 더한 놈 있네. 그러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기꺼이 정말 이 나라를 이어갈 인물이 자기가 아니고 너다는 걸 확신하고요.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다윗에게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기 아버지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 부를 때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불러요. 요나단이 더 큰 인물입니다. 사랑을 내리쏟았고요. 이유는요, 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자리까지 다 그를 밀어준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면요, 요나단은요 그 길을 닦은 세례요한에 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님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에서 질문 사항 중에 그거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빠 뭐 했는데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모세나 아브라함에 비해도 그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귀하게 잘 안 보이죠. 세례요한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닦는 길입니다. 세례요한이 뭐 그렇게 위대하다 했는데 죽을 때 얼마나 허무하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춤값. 그것도 조그만 계집아이 기집애 총값에 그냥 목 날아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뭐예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죽음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값지게 돌아가셨어요? 허무하게 죽었어요? 허무해요? 값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만큼 값지냐, 그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값지지만, 하나님께서 피조한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걸 값진 거냐, 그 말입니다. 만물에 뭐보다 못하고 가는 표현들을 쓰면서, 그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온 인류를 다 모아놔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값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허무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세례 요한이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 이래가 끝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왜 성경이 또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말하느냐, 이유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놓았으니 이건 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허무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 이거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야단 맞을 각오하고 했던 얘기가 그건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구가 있어 봤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사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이런 얘기 들어했어요. 포항여고나 아니면 여기 제철고등학교요, 정말 공부 잘하는 놈이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이 되기 위해서 저 어디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겠어요 하고 산업학교로 간다고 가면요, 제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라도 그 보통 돈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걸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가 우리를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일을 하셨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렸는데, 요나단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윗을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이 일은 이유를 묻는다면 딱 하나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진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친구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밀어서 위대한 다윗이 탄생하도록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저는 그 요나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점이 못내 서운합니다. 성경에 다윗만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을 뒤에서 밀어준 요나단 대단하죠.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그 다윗이요, 요나단의 후손을 찾죠. 일찍 찾아요, 늦게 찾아요? 굉장히 늦게 찾습니다. 야, 다윗이 야단 좀 맞아야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 만큼요.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또 감동이고요. 이런 감동이 사무엘 상을 보면 많이 묻어납니다. 열심히 한번 봐오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쫓기기 시작하죠. 쫓긴 세월이 얼마인지가 좀 분명하진 않습니다. 아마 한 10수년, 20년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데요, 그것을 다윗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와 사망과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시편에서 놀랍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죠. 죽고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러는데 다윗은 좀 여유가 있네요. 죽고 사는 것이 한 걸음 차이라고.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느낄 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런 고통이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때 다윗이 남긴 기록과 시를 보면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윗이 미친 짓을 두 번 하나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요. 작은 십수년을 정말 죽음과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요? 도와주셨겠죠?
사울이 거의 사울이 여기 있으면 다윗이 여기 있을 거고 막 그 구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행복해. 아, 그 대목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버리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귀한 거네요. 또 있나요? 간혹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심이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돌봐주시지. 그게 뭐예요? 아니, 제일 화끈하게 도와주는 방법이 뭡니까? 사울을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도우려면 그걸 좀 화끈하게 안 도와주고 왜 그래요? 사울은 발팔하게 놔두고 조라고 다윗을 그럼 쫓겨다니게 하고 도와준 게 겨우 블레셋 한번 동원해가지고 위기에서 한번 빼준 거 그거밖에 없나요? 단련기라고요? 다윗이 이런 시련에 아니면 이런 훈련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이래가 안되겠다 해가 모압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압지방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편하게 다윗을 도와준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때 한번 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22장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을 동안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것이 요거 한번 뿌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요? 유다 땅은 뭐 하는 땅인데요? 내내 사울에게 쫓기던 땅이 그 유다 땅인데요. 글로 가래요. 모압 땅은요? 국경 넘어 그랬으니까 사울이 못 찾아오는 곳이죠. 그리고 가서 좀 숨 좀 돌리고 있으려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닐 때 선지자가 와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유일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없으세요? 도와주실 일이 그렇게 없냔 말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권투 심판을 보는데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얘 쟤하고 붙어 이기게 해줄 테니까 붙어 그래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뜨기대로 터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 안해 하고 링 바깥으로 갔더니 이 심판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기게 해줄 테니까 올라와. 그럼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도우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우려면 화끈하게 안 도우시고 왜 이렇게 도우시느냐. 이유는요.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하나님께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무슨 술을 얕은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잔머리의 대가였지만 거꾸로 다윗은요 이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내가 손댈 일이 아니고 손을 대려면 하나님께서 되실 것이다 하고 잔머리 안 씁니다. 이제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고 도우시는 게 이렇게밖에 안 돕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기꺼이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본다면 다윗은 자기 노력으로 때를 만든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거요. 아까 얘기대로 한다면 사랑받을 짓을 한다니까요. 애를 키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쁜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 온 동네에 귀염 다 받고 살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고난의 기간을 겪어야 할 이유가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주 임무가 적과 싸우는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거대한 영토를 차지합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 평정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이 맡은 일은 주변 적을 전부 섬멸하는 것이 다윗의 임무입니다. 그걸 누가 해냅니까? 이런 훈련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를 이은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요? 전쟁 별로 안 합니다. 해놨는 거. 누리기만 하면 돼요. 솔로몬의 임무는 그 다윗이 세우는 나라를 누리는 임무고요. 다윗은 그 나라를 세우는 임무고요. 세우는 임무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일을 하려니 하고 그걸 때를 기다리며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하지 말라고 하시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요? 그 피 누가 흘리게 한 건데요? 하나님이 흘리게 해놔놓고 피 너무 많이 흘려도 하지 말라? 뒤에 가서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맡은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 건축은 아들에게 넘겨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룰 때가 되기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훈련에 기꺼이 순응하는 거죠. 뭐 훗날에 그런 어떤 약속 보장이 있어서 그리 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고난도 엄청나게 겪었지만 훗날 영광도 크게 누리죠. 저는 그 바울과 다윗의 생애를 비교하면 참 재밌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럼 바울과 다윗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바울 같아요? 바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 하면 참 우열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만만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순응할 줄 아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 달라. 바울은 뭐 받았어요? 병요. 바울은 수 없는 고난만. 반면에 다윗은요? 돈, 여자들이 무슨 마누라 소리야. 다윗이 자기 말로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할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받고 싶지, 바울처럼 받고 싶진 않았죠.
바울은 그 전에 받았어요.
언제요?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요? 에이. 인생의 황금기에 누려야 되지. 어릴 때, 철없을 때 뭐 줘봐야 뭐 안 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맡은 사명이 다르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받았는데 바울은 왜 요밖에 못 받았느냐,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스개 삼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짝사랑했고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받은 게 별로 없고, 다윗은요, 하나님과 연애한 거나 마찬가지다. 제자리가 옛날에 내가 제주가 있으면 글을 하나 써야지. 바울의 짝사랑, 다윗의 연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사명들이 달라서 요나단이 있고 다윗이 있고 바울이 있고요. 누가 불쌍하고 누가 더 잘났고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한없이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많이 가졌으니까 더 행복했고요. 바울이 덜 행복했을 거라고요. 그럼 바울이 받은 게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알아볼래? 그리고 그 고생 줄줄이 엎은 겁니까? 아닙니다. 감사죠. 감사해요. 바울이 자기가 행복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뭐예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그보다 나은 대목이 있어요. 멋진 그림이 있어요. 죄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자기 주변에 온갖 귀인들, 당대 네로라는 왕과 귀부인들 다 모인 그 자리에 이렇게 묶기가 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묶인 것 위에는
네. 내가 이 메인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자기가 더 행복한 겁니다. 모두가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만 빼고. 네, 이거 죄수된 것만 빼고요. 세상에 이런 행복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세 사람, 요나단, 다윗, 바울 중에 누가 상금을 제일 많이 받게 될까? 한번 골라보세요. 전 재밌는 상상일 뿐입니다. 재밌는 상상일 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배역이 달라서 이 땅에서 모습이 좀 달랐을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더 큰 인물일까? 답 없는 거니까 그냥 막 재미로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연하단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되고 싶으세요? 다윗이라는 게 정상입니다. 다윗이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굳이 난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고 싶다 맞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연하단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요 그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면 만사형통? 만사형통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말이 일정한 기간이지만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요 그렇게 쫓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깨끗이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게. 만약에 이 다윗이 떠나가 모압 지방이나 블레셋 지방에 계속해서 있어 버렸다면요. 왕이 못 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쫓기더라도 여기에서 쫓기고 고난을 당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밟도록 하시는 거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참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요.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또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한번 갑니다. 갔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을 엄청나게 당하죠. 자칫 잘못해가지고는요, 동족과 싸워야 할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전쟁에서 빠집니다. 돌아왔더니요, 자기들이 머물던 성이 아말렉 쪽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낙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따르던 군사들이요, 다윗을 돌로 시작하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낙심했는데 묘하게도 그 일로 인해서 식구들 다 도로 찾아오죠. 아,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뒤에서 돌봐 주심이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애를 쓰면서도요, 이게 힘이 드니까 옆으로 한번 세보면 또 그만한 값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제일 편한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가는 게, 그게 결과적으로 제일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이 잠께 부리지 않냐고 그대로 갔으면 아마 그 고난 안 당해도 될 터인데, 마지막에 그 고생 한번 세게 당하고 결국은 그 이후로 다시 유다왕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무엘 상에 이제 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런 기록들을 담고, 쫓겨다니는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란 인물을 들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갔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 갔느냐를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 하에서도 그것이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갔고, 다윗은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어도 꼭 그것이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이요.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다른 데 누구를 불러서라도 일한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고 하는 게 주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세운 것도요, 유대인들이 꼰대 순종 안 한 교회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지금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의 열정을 품은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촛대가 돌고 돌아가지고, 네? 촛대가 돌고 돌아가지고 중국요? 한국이 왔다 하던데.
중국으로 왔다.
근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아마 귀중한 일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한국 사람이 장점이 많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인구 대비해서요, 중국 사람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는데, 주로 이거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치우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인구 대비해서요 참 많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안 가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저 브라질에서 큰 폭포 뭡니까? 이가수? 이과수 폭포, 그 골짜기 안에서 들어가면요, 한국 사람들 운영하는 노래방이 있대요. 한국 사람만큼 세계 곳곳에 안간 구석이 없이,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증언을 그렇게 잘 한대요. 그걸 다른 말로 선교사 체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그렇게 박혀 있는 것은 그 한국 사람들을 보고마하면서 동시에요, 그들이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내면 가장 유리한 민족이 한국민이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지내왔기 때문에 적이 많지 않아서 유리한 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대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뭐 중국에 갔다 왔다 이러고 있는데, 한국이 이러면서도 복을 참 많이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아무도 순종 안 하면 뭐 하나님 방법 없는 건 아닙니다. 저들을 옮겨가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런 걸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참 깨닫는 바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윗 얘기를 잘 안 하는 축에 들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높은 나무예요. 올라가기 너무 높은 나무는 쳐다보면 지대 겁먹고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서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은 되게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닮아갑시다. 다 닮아가려니까. 근데 다음, 그 사무엘 하를 보면 또 위로를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요. 기대하시고.